하나님 말씀 요나서 4장 1절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요나서 4장 1절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11절 마지막 절 한 절 합독합니다. 4장 1절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오르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오르니이다 하니라. 우리 11절 같이 읽죠. 하물며 이 성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 말씀에 잠깐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 중에 은혜 주시는 당신 앞에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진심의 마음을 주께 드리며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나누며 우리에게 원하시는 당신 뜻 잘 알기를 원할 때에 주의 말씀 부족한 자를 통해 나누어질지라도 주님의 마음과 은혜는 아버지 하나님 잘 나누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의 은혜가 온전히 예배하는 이에게 충만할 것입니다. 요나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요나서 4장 살펴봅니다. 사실 요나서는 전개상 3장에서 말씀 끝나도 무방합니다. 주인공 방황과 회복, 그리고 누구도 상상 못한 민족적인 회개, 그리고 이어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아주 아름다운 결말로 잘 마무리 될 법한 그러한 구성이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이야기가 4장에서 전혀 달리 이어집니다. 그것도 한 사람의 큰 분노로 시작됩니다. 딱히 분노가 없을 법한 그 지점에서 일어나고 있는 분노, 그 분노의 주인공 역시 요나입니다. 요나서 4장 1절 보면요, 그래서 성경 1이 시작하지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화를 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우린 요나의 분노에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의 분노는 그냥 화보다는요 죄에 매우 가깝기 때문입니다. 4장 1절에 매우 싫어하여 이 부분 히브리어로는 라 게돌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라 게돌라라고 하는 이 말 싫어한다는 어떤 일상적 감정의 용어 정도가 아닙니다. 이 라 게돌라라고 하는 이 말은요 원문을 직역해보면 큰 악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나서에서 이 말이 조금 더 흥미로운 것은요 이 표현이 요나서 앞선 1장이나 3장에서는 니느웨의 악함을 설명할 때에 쓰인 표현이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죄가 매우 심각했던 니느웨의 상태를 설명할 때 쓰였던 표현이요 이제 4장에 들어와서는 요나의 분노의 상태를 나타내는 데 쓰이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4장 1절의 요나의 이 격분함은 악한 것은 물론이고 회개하기 전 니느웨의 영적 상태, 죄악의 상태와 유사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니 사람 살다 보면 화도 낼 수 있고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굳이 그걸 죄악 됐다고까지 말할 필요가 있을까요? 라고 그리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래 분노라는 것 자체가 죄악과의 연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분노는 영의 것을 이루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또한 우리를 늘 죄의 겉에 걸려 있도록 만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0절 이리 말씀하십니다.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언서 22장 24절 25절 우리에게 또한 그래서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잠언 22장 24절 25절입니다. 시작.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 행위를 본받아서 너의 영혼을 올무에 빠칠까 두려움이니라. 아멘. 분노는요 우리를 죄악에 연결될 가능성을 아주 크게 만듭니다. 그래서 피해야 하고 그래서 경계해야만 하는 것이죠. 이처럼 요나가 분노했다라는 것만 자체만으로도 문제였지만요. 사실 성경이 이렇게 요나의 분노를 큰 죄악으로 보고 있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본문 4장 2절 보면 성경 이리 말하지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사실 하나님께 자기 감정 그대로 나아갈 때 있습니다. 세상에서 억울한 일 당할 때 여러분 하갈처럼 한나처럼 원통한 마음 그대로를 갖고 주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의 요나의 마음이요 원통한 마음의 상태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분노는 공의로 일어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분노는 그저 육적 자아가 내뿜는 복수심의 감정적 분노였습니다. 문제는 그 분노가 주님을 향하고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큰 분노를 안고 주께 드리는 그의 기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2절 중반부터 그의 기도가 나와져 있는데요. 그의 기도를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해 놓습니다. 나는 고국에 있을 때부터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을 알았습니다. 내가 급히 다시스로 도망쳤던 것도 그러한 까닭에서였습니다. 나는 주께서 자비롭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께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시기보다 용서해 주시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요나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2절에 기록된 그의 기도를 보면은요, 이 사람이 정말로 지난 요나서 2장에서 격하게 하나님 인정하며 주께 기도했던 자가 맞나 싶을 정도입니다. 주님을 향한 분노로 가득 찬 그의 기도를 좀 더 살펴봅니다. 여러분 요나 상황이 결국 이렇게 될 줄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건방진 거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지도 않으셨는데 자기가 이렇게 될 줄 알고 있다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나 이 말에 어떠한 것을 덧붙입니까? 자기가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쳤다 말합니다. 여러분 자기의 불순종에 대해 스스로 면죄부를 주고 있습니다. 이방을 향한 주님의 긍휼 때문에 자기가 불순종하게 되었다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절하고 반박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불순종의 이유를요 지금 하나님께 핑계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아니지요. 여러분 이 2절 말씀 보시면은요 요나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특징들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표현이요 오직 요나만의 표현이 아닙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해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십계명 돌판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세에게 하셨다 어떤 말 중에 오늘의 표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요엘서 2장 13절 말씀 보시면은요,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당신을 소개하실 때에 이와 같이 알려주신 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요나는요, 하나님께서 당신에 대해서 하신 말씀으로 주님의 결정, 주님의 일하심, 주님의 긍휼을 빈정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 애초에 그런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 악한 니느웨도 하나님 당연히 살리시려고 그러하셨겠지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는 몰라도 최소한 요나는 이렇게 말할 자격 없습니다. 그야말로 정말 불순종에 죽어 마땅할 죄인이지 않았습니까? 찰나의 돌이킴, 부족하지만 있었던 회개, 그것을 근거로 하나님은 그를 건져내시고 살려주셨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였습니다. 어쩌면 요나나 니느웨 사람들이나 전혀 다를 바 없었습니다. 아니, 전적인 회개와 변화는요, 니느웨 성 사람들이 훨씬 더 깊고 진실됐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런 니느웨 사람들의 주에게 주의 긍휼과 은혜가 베풀어짐을 보면서 주님 하신 말씀으로 도리어 하나님을 빈정댑니다. 여기가 끝이 또 아닙니다. 그러면서 요나 3절에서 무엇이라 말합니까?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니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니느웨가 회개해서 구원받는 모습을 내가 보느니 차라리 죽겠습니다 말하고 있는 요나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잘 보면은요, 그동안 요나서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요나 죽겠다라는 이 말도 습관입니다. 앞선 폭풍의 뱃속에서도요, 자기 생명에 대한 포기 참 쉽게 했었던 그이지 않았습니까? 뒤이어 이어질 8절 말씀에서도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 떼쓰는 인간입니다. 이렇게 보면 참 요나도 대단한 사람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물론 부정적 의미로서의 대단한 사람이죠. 우리라면 하나님 앞에서 감히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요나는 거침없이 하나님 앞에 온갖 것들 다 투덜대고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일까요? 문제는 이러한 말들 때문에 앞서서 그가 내놓았던 좋은 믿음의 고백들이 전부 다 무색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요나서 1장 9절에서 여러분,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말했었습니다. 경외는 무슨 경외입니까? 정작 지금 하나님을 제일 힘껏 무시하고 있는 사람 요나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2장 9절 여러분, 구원이 주께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약속드린 것을 내가 지키겠다고 말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드린 약속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시겠다라고 하는 니느웨의 구원에 대하여서 누구보다도 인정 못하고 누구보다도 격하게 반대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런데 무슨 구원이 그에게 속하여져 있다 말하고 있습니까? 앞서 그가 했던 모든 말들 전부 다 빛이 바래졌습니다. 왜일까요? 왜 요나는 앞서서 경험한 모든 은혜의 경험들도 말들도 빛이 바래가게까지 하면서 하나님과 왜 이리 맞서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 사실, 구원의 은혜를 잊으면 교만으로 하나님과 맞섭니다. 요나서 1장 말씀 살펴볼 때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 것을 살펴본 바 있습니다. 첫 번째, 영적으로 무지하면 하나님과 맞섭니다. 두 번째, 남아있는 내 고집이 하나님과 맞서게 한다. 그리 말씀 나누었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잘 분별해야 하나님과 맞서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해지지 않기를 위해서 늘 말씀 가까이 해야 하고요, 내 고집을 꺾는 주님의 전적인 은혜를 매일같이 경험해야 하나님과 맞서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로 주님과 맞서게 할 위험 요소가 전부 다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많은 것들이 남아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주님 구원의 은혜를 잊는 일입니다. 주님 구원의 은혜를 잊는다는 것은 곧 자기를 살려내신 주님의 일하심과 긍휼을 잊어버리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요나가 그런 인간이었습니다. 죽을 나를 구해주신, 자신을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는 금세 잊어버렸습니다. 왜 구원의 은혜를 잊으면 하나님과 맞서게 될까요? 구원의 은혜를 기억해야만 겸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날 구원하신 그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기억과 체험만이 인간을 항상 겸손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언제라도 다시 교만해질 수 있고 그래서 주와 맞서고 주를 잊게 됩니다. 신명기 8장 14절 보면은요, 하나님 이러한 것을 걱정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 14절 함께 읽죠. 시작. 너의 마음이 교만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할 이스라엘이 풍족함과 평안함 속에서 하나님 당신을 잊을까 그리 걱정하셨습니다. 안타깝게도 주님의 이 걱정과 염려는 곧 현실이 되지요. 이스라엘 출애굽으로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광야 생활 중에서는 주님의 그러한 인도하심과 여러 가지 기적도 맛보았습니다. 하지만 정착 다음 세대에 이스라엘 하나님을 잊습니다. 교만 속에 우상 숭배하고요, 하나님과 맞섭니다. 사실 본문에 요나는 더 극단적인 모습을 보여주죠. 요나는 고작 얼마 전 혹은 며칠 전 자기를 그 깊은 바다 속에서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주님과 맞서고요, 주님 말씀으로 주님의 긍휼을 지적질하고 있습니다. 주의 구원의 은혜를 잊으면 주님과 맞서게 됩니다. 우린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잘 기억하고 살아갑니까? 말씀 준비하면서 갑자기 생각난 말씀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있는 나병 환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7장 말씀 보시면은요, 총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등장합니다. 이들 모두가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서 예수님께 치유를 호소하지요. 결과론적으로 이들 모두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이야기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치유받은 나병 환자 중에 오직 한 사람, 딱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왔다 성경은 말합니다. 돌아온 그 한 사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경배하며 그의 발 아래에서 자신이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가 사마리아 사람이라 말합니다. 천대받고 멸시받던 사람. 이때 예수님 누가복음 17장 18절에서 이리 말씀하시죠. 우리 함께 읽을까요? 누가복음 17장 18절입니다. 시작.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사라진 9명 유대인이었습니다. 홀로 돌아온 사람, 무시당하던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무엇이 보이십니까? 10명 중 한 명입니다.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사느니 고작 10%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 간직하며 사는 것, 여러분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온갖 것들이 받은 은혜 다 잊게 만들려 할 것입니다. 요나의 경우에는 민족적인 아픔과 복수심이 구원의 은혜를 잊게 만들었고요, 하나님과 맞서게 한 것입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내 받은 은혜 잊어버리면 겸손은 없어지고요, 내게 남은 고집과 죄성이 내 마음 빈 곳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겸손과 감사는 다 사라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보다 내가 위에 있게 될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과 맞섭니다. 받은 은혜 있는 것이요 여러분 순식간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받은 영적인 은혜 감격의 그 유통기한 얼마나 됩니까? 저 뒤에 문 나가면 곧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까? 그럼 우리도 오늘 본문에 요나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애써서 주의 은혜 기억해야 합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시편 103편 2절 말씀 우리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렇게 선언해야 합니다. 오늘 내 삶의 불평은요 주님 은혜 잊었기 때문입니다. 명백합니다. 주를 온전히 송축하며 받은 모든 은혜를 기억함으로써 살아가는 인생은 절대로 하나님과 맞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도 요나에게 4절에서 과연 네가 분노하는 것이 맞느냐 그렇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에서 의외로 좀 눈에 들어온 본문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5절 말씀 보시면은요 성경은 요나가 니느웨 성 동편에 자기를 위하여 무엇을 지었다 말합니까? 초막을 지었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초막이라는 것이 이스라엘에게는 좀 특별합니다. 초막은 출애굽 곧 광야 생활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떡국 하면 신년을 생각하듯이 말이죠. 하나님 그래서 초막절도 그렇게 정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초막절은 7일간 집 대신 초막에서 지내고요 출애굽 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들과 인도하심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5절에서 그런데 성경 무엇이라 기록 말하고 있습니까? 요나가 초막을 지었는데 자신을 위해서 지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초막을 지으면서 자기 조상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연결하여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도 기억할 수 있을 법한 기회였는데 그런 과정은 없고요 오늘 나만을 위한 초막을 그는 지었다라는 것이죠. 주님을 기억할 만한 좋은 기회조차도 날려버린 요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겸손함 지켜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주님과 맞서지 않고 그와 동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요나 니느웨 동편의 초막 짓습니다. 그리고 니느웨 성의 동태를 살펴보죠. 끈질긴 요나는 어쩌면 니느웨 성 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큰 심판이 혹여라도 내려질까 그렇게 기대했던 것도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정반대였습니다. 하나님은 니느웨가 아니라 요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 또다시 일하십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참 손 많이 가는 애물단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깨달을 만도 한데 잔손 너무 많이 갑니다. 이방인 니느웨는 하루 한 번에 단 그 과정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이켰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스스로 말했던 이스라엘 사람 요나는 몇 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손보고 또 손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찌 일하십니까? 요나 곁에 박농굴 자라게 하시죠. 큰 그늘이 생깁니다. 요나는 크게 기뻐합니다. 아까 말씀 보면 초막에도 그늘이 있었던 것 같은데 박농굴이 생겨서 요나가 기뻐했다라는 걸 보면 박농굴이 여간 컸던 게 아니었나 봅니다. 자기가 지은 초막의 그늘보다 컸기 때문에 큰 그늘이 만들어졌다라고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어찌 됩니까? 그 다음날 그 그늘이 한 번에 싹 사라지죠. 벌레가 박농굴 다 먹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뜨겁고 강한 바람 연이어 불어오고 요나 괴롭게 만들어졌습니다. 여지없이 그의 불평이 이어집니다. 죽겠다라는 거죠. 이때 하나님 요나에게 또 일이 물어보십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방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오르냐 또 그렇게 물으십니다. 앞선 그 4절에서 하셨던 질문을 하나님 또다시 하시는데요. 하나님의 이 질문에 요나가 어찌 대답합니까? 내가 성내어 죽을지라도 이게 옳습니다 라고 그렇게 자기를 항변합니다. 끝까지 주님과 맞선 그의 성질이 아주 적나라하게 보이는 장면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요나는 화내는 것이 틀린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모든 화를 전부 다 하나님께 향합니다. 이때 요나에게 하나님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요나 방넝쿨을 그렇게나 아꼈듯이 내가 니느웨 성 많이 격하게 아낀다 그리 말씀하시죠. 여러분 여기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집중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래서 정말로 누구에게 집중하고 계시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이 정말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드시는 사람 누구입니까? 요나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본문에 무엇 등장합니까? 방넝쿨, 벌레, 뜨거운 동풍, 앞서서는 큰 물고기도 등장하고 큰 폭풍우도 등장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이 이것에 대하여서 다 무엇이라 설명하는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비하신 것이겠습니까? 요나 때문입니다. 오직 단 한 사람 요나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예비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이요 니느웨 성도 철저하게 아끼셨습니다. 사랑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인내가 더 강하게 붙든 자는 요나입니다. 그 하나님의 인내가 그날의 요나를 살려두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서든지 그를 돌려놓으려고 지금 애쓰고 계십니다. 무슨 방법을 써서든지 그를 회복시키려고 하십니다. 물론 지겹도록 변하지 않는 요나이지 않습니까? 돌풍이 불어도 물고기 뱃속에 있어도 바람이 불어도 벌레가 먹어도 무엇을 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끝까지 요나를 놓지 않으십니다. 붙들고 계십니다. 왜일까요?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호세아 11장 7절 말씀 보시면요. 하나님은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서 다 떠나가고 주를 위해서 일어나는 사람도 전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호세아 11장 8절 말씀 호세아 11장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지겹도록 돌아서지 않고 지겹도록 하나님 앞에 나서지 않지만 긍휼로 인내로 하나님 놓지 않고 붙들고 계시다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인내와 긍휼이 이루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내가 본문의 요나를 그날 살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 내세울 것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인내가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내가 오늘의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그 은혜와 긍휼이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집 세고 부족하고 주님 뜻 모르고 주님 사명 주신 사명 거부하고 온갖 감정의 화는 다 내고 살아가면서도 오늘의 우리가 그나마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인내하심으로 붙들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되어져야 합니다. 왜입니까? 여전히 그는 우리에게 소망을 두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말씀 정리하죠. 요나서 시작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일부 예배 후에 한 예배자께서 저에게 요나서를 처음으로 끝까지 다 읽어봤는데 요나서가 세상 이렇게 불편한 말씀인 줄 몰랐다고 그렇게 저한테 말씀하신 분 계셨습니다. 설교 시간이라 표현이 좀 그렇지만 세상 너무 찝찝하던데요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좀 웃고 넘어갔는데요. 다른 부분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생각이 가장 크게 드는 이유는 아무래도 열린 결말 때문일 것입니다. 요나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요나서의 이러한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열린 결말인데요. 열린 결말의 이 형식은 성경 내에서도 매우 드문 형식입니다. 이 형식이 우리에게 많은 생각의 여지 남깁니다. 오늘 본문 요나서 4장의 이 열린 결말의 그러한 가치는요, 다른 누구가 아니라 나에게 요나의 삶을 연결되게 하기 때문이죠. 오늘의 나를 요나에 비추어 보십시다. 그보다 전혀 나을 것 없는 우리네 삶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여전히 나를 붙들어주고 계시는, 인내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의 인내에 응답할 만한 때입니다. 변화하고 순종하여 겸손함으로 그의 인내에 이제는 순복하고 응답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님,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인내가 오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심에 감사하고 그 긍휼하심에 이제 변화로 응답할 수 있는 우리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요나의 모습에 오늘 내 삶의 모습이 곧 비추이거든 회개케 하시고 회복의 은혜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땅에 곧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